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설명하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소망이 없는 것도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운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심히 말라비틀어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인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라, 살이 생겨라, 뭐 살같이 생겨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의 기운아 들어가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떤 변화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맨날 강제 노동을 하고 무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울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소망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3차 선교행을 진행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를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부릅니다. 이 드로아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잠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라고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그때가 안식구 첫날, 다시 말해서 주일인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넘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면 앞이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이 교회로 다시 올 가능성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듣던 유도가라고 하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깊이 조는 가운데 창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죽은 유도고의 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이 떠들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be troubled,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주셨다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껏 활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산 것 같은데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고, 내 인생에 먹구름이 가득하다고 마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활력 있게 움직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씀은 그가 살아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운데 살아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강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 안식구 첫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일주일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서는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유대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흔히 하는 말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유대교와 분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날 안식구 첫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주일에 모여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여기 7절 중간을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는데, 이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의 떡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교회에서 1년에 보통 두 차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 앞부분에, 부활절 그때쯤 하고 추수감사절 전쯤 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매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 성찬의 쟁반을 돌리기도 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성찬의 떡을 쟁반에 놓고 가만히 앞에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섰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떡을 집을 때, 그때 그 성찬을 집례하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꼭 했습니다.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 정교나 또 이 루터 교회 같은 데에서는 이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거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가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의 떡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드로아 교회는 노동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고, 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 단어에는 젊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시받은 종이었어요. 하루 온종일 일하고 몸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가슴에 간직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제약 조건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에게 경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상 숭배를 먼저 하도록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그때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이 폐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예배가 식어진 것을 봐요.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우선순위를 나에게 맞추면서 예배당에 왔을 때 그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딴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적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그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요새 경제가 불황입니다. 우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전쟁 때문에 뭐 기름값이 올라가고 수출이 잘 안 되고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뭐 헤즈볼라를 레바논 남부 지역을 폭격을 했고 또 이란이 복수한다고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요새 취업이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눈을 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단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식어짐이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이 찢기셨습니다. 못이 박히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에 대한 그 뜨거운 감격이 살아있고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열정이 살아날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부터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살아남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영적인 졸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넓은 거실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서로 땀 냄새도 나고 열기가 체온에서 나오는 열기도 있었고 공기가 탁했습니다. 또 밤이 되니까 기름을 피우는 기름에다 불을 붙여 켜는 등불을 켜게 되었습니다.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탁해졌어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유두고가 거기 앉았어요. 어떻게 본다면 제일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던 장소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에 깊이 파묻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공기가 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깊이 잠들다가 3층에서 뒤로 떨어져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졸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졸음, 육신적인 졸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당에 오면 졸기만 하다가 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졸음의 반대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 살이 굉장히 찹니다. 심장이 안 뜁니다. 맥이 뛰지 않습니다. 차갑고 냉랭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려요. 근데 육신이 죽은 것은 잘 구분하는데 내 영이 죽은 것은 알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깊이 빠지면서 걱정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하면서 자꾸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이 잠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워야 돼요? 예배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초월하여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여서 보내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여러분과 저의 영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역사가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유두고가 땅에 떨어졌어요.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멈추고 얼른 그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엎드렸다라는 말의 유래가 뭐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그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돕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그 몸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각 교단별로 우리 장로교 합동층이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20만 명의 성도가 숫자가 줄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하고 뭐 통합측교단, 장로교, 감리교 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숫자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교회가 침체된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다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올해 표어가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표어 주제 아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경제가 어떻더니 세계 정세가 어떻다느니 정치가 어떻다느니 먹고 살기가 힘들다느니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점점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침체의 늪에 빠지다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하나님, 세계 평화 주세요.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가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1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세상살이가 고달팠겠어요. 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살아가고 있을 때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인생을 살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둠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생명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둠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고 십자가 은혜가 은혜로 뜨거워지며 그리고 예배가 뜨거운 열정이 있으며 기도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먹구름이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며 우리 인생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